할렐루야. 복음 비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동행 신뢰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2026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한 후에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요. 3월은 경건의 달입니다. 이 3월 경건의 달 첫 번째 말씀은 형상 없는 우상을 사랑하는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의 정의와 왜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매력적인가? 또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형상 없는 우상을 사랑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걸 섬겼습니다.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올림픽 경기에 나간 사람들처럼 누가 우상 숭배를 더 잘하는가 하는 것을 막 경쟁하듯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BC 722년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남쪽 유다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인데 역시 남쪽 유다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에스겔의 환상 중에 그 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거기에 우상 숭배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준다는 바빌론의 다무스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태양 신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몰렉에게 그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기 아들까지 불태워 바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겸하여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게 만들고 외치고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결국은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은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그 미리 경고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신 가증한 것이 바로 우상을 말하고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우상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우상이 있었고요. 로마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한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남녀가 섹스를 하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 우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아테네에는 그게 재판을 받는 장소 아레오파고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신상까지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상의 형태는 사실 타 종교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불상이 우상이고 가톨릭의 마리아상과 성인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코끼리 상을 앞에 놓고 숭배하는 힌두교들, 이슬람, 여러 기타 신흥 종교 다 그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지금도요, 가톨릭은요, 여러 가지 형상을 인정합니다. 십자가상, 마리아상, 성인들의 형상, 또 수많은 성화, 이런 것을 숭상합니다. 이 성상이라고 하는 아이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 성상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성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되다. 이렇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논리를 아주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고백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큰 죄이고 우상 숭배다 이렇게 간주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상 숭배를 배격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세계의 일부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무한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죄이고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상에 관한 것이 너무나 세밀하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 4장 16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양한 우상의 형상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남자와 여자, 짐승과 새, 바다의 물고기, 해와 달, 별 이렇게 순서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순서와 우상을 언급한 그 순서가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분명히 해와 달과 별,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 육지의 짐승,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 이런 순서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는요, 그 나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남자와 여자, 육지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해와 달과 별 아주 정 딱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상 숭배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모든 것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뒤집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질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조화를 부조화로 이끌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하여 세계적인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에 구별을 흐려놓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 피조세계 전체가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피조세계의 일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피조세계의 일부로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한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축소시켜 이렇게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형상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인 것을 믿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형상은 죽은 존재이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생명이시고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44장, 46장을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자나 의지하는 자는 결국 우상처럼 허망해질 것이고 우상은 창차 당한 일도 이전 일도 알지 못하는 공허한 것인데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이 우상 숭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라고 표현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이전에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외에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나 피조물을 끊임없이 우상화하여 섬기는 이 본성, 이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멈추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가짜신을 제조한다는 것, 이것을 칼빈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앞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무엇일까요? 형상 없는 그냥 마음입니다. 그런데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만족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탐심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성공이 되게 함으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 없는 우상, 이것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탐심으로 번역되는 헬라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두 단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 이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는요, 에피두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마음이 강하게 쏠리는 상태를 나타나는데 나쁜 욕망, 정욕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만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이 있는데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한 시골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파흠인데요. 이 농부는 가난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제법 돈을 벌었습니다. 이 파흠이 생각하기를 돈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처자식하고 먹고 살 만한 땅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땅값이 좀 싸다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땅을 좀 사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좀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파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 가면은 땅을 거저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홈은 7일 동안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땅의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에게 땅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막대기를 하나 손에 쥐어주면서 해가 뜨면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갖고 싶은 땅 그것을 선을 끄면서 계속해서 나가서 그 선 안에 있는 그 땅은 당신이 다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가지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곳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홈은 너무나 신나서 막대기를 손에 쥐고 땅에 선을 끄면서 막 좋은 땅을 찾아서 다니면서 선을 다 끄었습니다. 이리저리 좋은 땅을 다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선을 끄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는 급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톨스토이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톨스토이는 사람이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 바로 죽은 파홈이 누울 자리는 두 평도 못 된다라는 답을 준 것입니다. 이 단편의 이야기의 메시지는 결국은 탐심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교회에 김정혜 권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김정혜 권사님 누워있는 그 자리는 한 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의 굴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어떻게 생길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죄를 의인화한 것인데 욕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욕심, 즉 이것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불러들이는 원천적인 동기가 바로 뭐냐?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 자기의 아름다운 외모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스타들을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보면은 아이돌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즐긴다고 하지만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초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이지 않는 형상인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인 안전을 위해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극적인 안전을 주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면 안정감을 느낍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가을에 추수를 한 후에 창고에 경상도 말로는 고방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곡식을 가득히 넉넉히 쌓아놓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추운 겨울 동안 먹을 것이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안도감,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안정감을 줍니다. 은퇴 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형상, 곧 우상,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를 우상 숭배의 위치에 올리게 된다.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부모를 실망시킬 때 단순한 슬픔이나 낙심을 넘어서서 아주 막 그냥 절망적인 단계까지 나간다면은 자녀 성공을 위해 쏟는 그 정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이미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녀를 섬기는 것이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하고 어쩌면은 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죄가 아니죠.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행하면 자녀는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가치와 목적을 자녀에게 두는 것이니 자녀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상이 아닌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나 교회 직분자들은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팀 켈러 목사님이 경고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서 목사가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비난하며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이 이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꿈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여 있다면 교회를 우상 숭배한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목표를 두면은 교회가 원하는 대로 부흥되지 않아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알고 더 작은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한국에서 5천 명이 넘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은퇴 나이가 아직 멀었는데 교회에서 은퇴를 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은퇴하는 대신에 10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은퇴를 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5천 명이 되는 그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더 젊고 훌륭한 목사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목사를 사임하게 하고 그것도 돈을 10억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탐심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들의 불편한 진실은 우상 숭배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돈과 인기와 성공과 관련된 탐심입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돈, 이루고자 하는, 흠모하는 성공, 그리고 우리가 받는 추앙, 인기, 이것은 탐심으로 비롯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거기에 두니까 우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형상 없는 우상 숭배가 이어지고 성도들 삶 가운데도 형상 없는 우상 숭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내 중심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돈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탐심에서 비롯되어지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로 떠나간 성도가 있습니다. 이유와 사정과 입장은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납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제 마음 참 힘들었습니다.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끼 한 끼씩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까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딱 여기까지의 말씀이 제 영혼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흥이 되는 것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감동을 안 받네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어느 교회 만 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 교인 한 사람이 떠났다고 담당 교육자에게 욕설을 퍼부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어서 하루아침에 명성과 명예가 추락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그 탐심이라고 하는 이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탐심 그 자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만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걱정과 스트레스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의 큰 위험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상의 노예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우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 깊은 곳, 마음 가운데 탐심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여러분, 우리 중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탐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이걸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형상이 없는 우상 숭배의 탐심의 위험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9절과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그 다음에요, 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watch, 깨어서 살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집중해서 탐심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깨어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우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 주신 구주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영혼에 정말 찾아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면은 복음으로 심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탐심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명백하게 보게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 우리는 스스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를 당한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세상의 모든 주인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듯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우리를 학대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진리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의 위험,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을 사랑하는 위험, 이 탐심, 우리는 모두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의 필요만 채우기 위한 것이 전부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붙잡지만은 필요 없을 때는 버려지는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보이지 않는 형상을 사랑하는 정말 위험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 내용을 집행을 넓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종이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들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을 깨뜨려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의 각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